네, 우리 이른 아침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네. 이 7월이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장마하면 한 2, 3주 내내 비가 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국지성 호우로 바뀌어서 비가 잠깐 왔다 안 왔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절반 이상이 비가 오면 장마로 이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가 영육간에 날마다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인데요. 이 3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스토리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말과 병거를 준비해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요. 성문 옆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선포되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반역의 스토리들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준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반역을 준비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순간 죽음이죠. 굉장히 뭔가 목숨 걸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스토리를 보면 사실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로 준비하고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순히 왕좌를 내어주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20대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거느렸을 거고 다윗의 장군들이 굉장히 용맹했죠. 다윗이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왕좌를 넘겨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순히 왕좌를 내어준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고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들 둘이어도 매일 싸우지만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들이 만약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제가 비록 힘이 더 강하고 능력이 더 있을지라도 제가 도망칠 것 같아요. 아들과 싸울 수 없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냥 왕좌를 내어놓고 도망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도피길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3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적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반역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믿었던 신하들이 함께했던 동료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가 된 것만 같은 너무나 외로운 정말 고독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죠.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지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조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다윗의 대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지요. 그런 고통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더 그런 어떤 문제가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문들이, 질문들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죠.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껄끄러워집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했던 그 마음들이,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다.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만 같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의 말에, 혹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과 끝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다 둘러싼 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보좌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영광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뒤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관용구인데요. 이것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키셔 회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비록 내가 도망을 치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보호와 구원이라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보호와 구원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고 성전에 머물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 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버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개의치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전에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목소리는 오직 여호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누워서 자고 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의 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깨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바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에게 붙들린 것이 아니라 둘러싼 환경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붙들림으로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6절에서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게 확장이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1, 2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6절에서는 천만인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천만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과장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5,60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보다 두 배나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편히 누워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수면의 문제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뭐 고질적인 대표적인 질병인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이런 어려움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수면장애의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어떤 뭐 직장이나 어떤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문제들 가운데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들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된 어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오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호르몬의 이상이라던가 또 아니면 자율신경계 이상 어떤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이런 수면 장애를 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수면 장애를 앓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컨디션이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요. 또 그렇게 아프면 또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더 또 다른 질병을 얻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은 7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7시간 이상 주무시고 오셨나요? 예, 뭐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예,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이렇게 수면의 문제를 이렇게 앓으신 지 오래 되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도 해보시고 또 적절한 치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일들이 나를 붙든 것 같지만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급박하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바로 이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왜냐하면 뒤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뺨을 치다와 이를 꺾다를 보면 이 동사들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 완성된 일, 완료된 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이유를 예전에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뻔뻔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입니다. 아버지께 당당하게, 조금 뻔뻔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굉장히 좀 뻔뻔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럴 어떤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뻔뻔함에 저주죠. 아들 다윗의 구원 요청 역시 뻔뻔합니다. 자기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뻔뻔함에 저주시죠. 자녀는 늘 뻔뻔하고 부모는 늘 저주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또 우리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